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의 기존 대북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연간 원유와 정제유 공급을 현재 절반으로 줄이고 기존 결의에서 금지되지 않은 북한의 주요 수출인 품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유의 경우 현재 허용된 400만 배럴을 200만 배럴 혹은 26만 2,500톤으로 줄이고 정제유는 현재 연간 공급 허용량인 50만 배럴을 25만 배럴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정제유 관련 제품, 특히 광물성 연료 제품과 증류 제품, 석유 역청 물질 등이 포함된 국제상품 분류체계, 즉 HS 코드 27이 금수폼으로 제한됐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4일 민간단체인 이코노믹 클럽과의 대담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가졌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침몰한 러시아 함정 모스크바호와 관련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앞서 모스크바호가 화재로 함정 내에서 탄약이 폭발했다고 밝힌 데 이어 강한 폭풍으로 인해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주지사는 자국의 미사일이 모스크바호를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이번 침몰이 러시아의 큰 타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미 CNN 방송에 이 함정이 러시아의 해군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전선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항구도시 마리우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을 거부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를 지지하는 나라로 독일과 헝가리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불행히도 유럽 일부 나라에서 해온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석유 금수 조치가 독일과 헝가리에 의해 차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EU 내에서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해 어떻게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EU 각국 정부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폐기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민간단체인 이코노믹 클럽과의 대담에서 앞으로 우리의 초점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안팎에서 제재 회피를 촉진하려는 목표물들을 가려내기 위한 발표가 1, 2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 재벌 특권층으로부터 압수한 호화 요트와 기타 자산을 되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이전을 방해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이 서방과의 교착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어제 조지아 공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큰 손실을 입고 그 이유를 점령하지 못한 후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후퇴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누구도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 6명이 타이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 등 6명은 이날 미 공군기 편으로 타이베이에 도착해 우자오체 타이완 외교부장과의 면담 등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풍력 발전 역사에 새 기록이 남았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날 풍력 터빈을 이용해서 만든 전력량이 석탄과 원자력 발전량보다 더 많았습니다. 에너지정보국은 예전에도 풍력발전이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을 앞섰던 적은 있었지만 같은 날 동시에 이 두 개 발전량을 추월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관계당국에서는 이날의 기록이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생산 자체를 줄이기도 하는 석탄과 원자력 시설의 가동 상황에 따라서 나온 드문 기록이고요. 또 앞으로도 수년간은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고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기록이어서 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자원은 천연가스입니다. 전력의 60%는 탄소 배출과 관련된 연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화석연료가 없는 전력 부분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태양광 전력 시설과 풍력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현재 미국의 풍력 발전기는 7만 800개 이상입니다. 50개 주 전체를 비롯해서 푸에르토리코와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설치가 돼 있고요. 이 중에서 100kW 이상급 풍력 터빈도 41개 주에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2020년 말에 최대 풍력 발전 용량은 12만 2000MW로 풍력 발전이 미국 제1의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총리 실각과 새 총리 선출을 둘러싸고 혼란에 빠진 파키스탄의 정치 상황과 파키스탄과 미국과의 관계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은 파키스탄의 셰바지 샤리프 신임 총리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16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5도, 해산 영하 3도로 조금 낮겠습니다. 중강도 영하 2도, 함흥 2도, 청진 3도, 신의주 평양 개성이 5도고요. 장전이 6도, 해주 7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이 영상 8도까지 오르겠고요. 해산이 15도, 중강 19도, 평양 19도, 개성과 신의주 20도, 청진 16도, 장전 19도, 원산과 함흥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먼바다는 2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고위급 관리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하 의원들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의적으로 구금한 언론인들을 석방하라고 지역 언론단체와 유엔이 탈레반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고위급 인사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견해서 지지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방문을 위해서 메릴랜드 앤드루스 공군 기지를 찾았는데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에 탑승하기 전에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 언제 누구를 보낼지도 말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기자가 우크라이나에 고위 관리를 보낼 거냐는 질문을 하자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갈 준비가 됐냐고 농담을 건넸고요. 이에 기자가 당신은요 하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이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일부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갈지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네,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가능성에 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고위 관리를 파견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 건 며칠 됐는데요. 미국 정부 관리들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최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후에 고위급 특사 파견 검토에 착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는 건 거의 결정이 됐고 언제 누구를 파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의 전날 발언을 인용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갈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전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이와 관련해서 만약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현지 소식 보겠습니다.
네, 개전 50일째였던 14일에 러시아는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4일 미사일 순양함인 모스크바함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모스크바함은 배수량 12,500톤, 길이 186m에 승조원 500명가량이 탑승할 수 있는 러시아 해군의 대표 전력이자 흑해함대 자랑으로 여겨졌던 군함입니다.
예, 그 모스크바함에 큰 폭발이 있었죠?
네, 러시아는 함내 탄약고가 폭발한 후에 화재로 이 선체가 크게 파손됐고 목적지 항구로 예인하던 중에 태풍 속에서 균형을 잃고 침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폭발 원인이 자국군의 넵튠 지대함 미사일 두 발이 모스크바함을 명중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석 내놓고 있습니까?
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미사일 격침이라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서 단지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현 시점에서는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러시아에는 큰 타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 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추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만일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오랜 중립 입장을 버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군사동맹에 가입한다면 러시아는 핵무기를 이 두 나라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시킬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이 북유럽의 두 나라는 지금 본격적으로 나토 추진을 검토하고 있죠.
네, 특히 최근 사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몇 주 안에 나토 가입 검토를 마칠 거라면서 두 나라가 함께 가입하면 좋겠지만 선택은 스웨덴에 달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스페인에서 있는 나토 회의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면서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 가입을 저울질해왔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또 유럽의 에너지 문제도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고 특히 미국에서 에너지를 들어오게 되면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몇 배나 더 커질 거라면서 그런 정책을 주도한 유럽 지도자들은 상당한 고통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아시아로 에너지 수출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는 지금 러시아산 석유에 이어서 석탄 수입 중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했네요.
네, 미국 공화당 중진 의원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미국 대표단이 14일에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의회 대표단은 15일에는 차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났습니다.
예. 자, 대표단에는 어떤 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단장인 그레이엄 의원을 비롯해서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 리처드 버 의원, 벤자민 세스 의원, 로버트 포트만 의원 등 상원에서 5명, 그리고 하원에서 로니 잭슨 의원 등 6명이고요. 모두 공화당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예. 의원들이 차잉원 총통과 만났다고요?
네, 대표단을 이끈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15일 타이완 총통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방문은 타이완에 대한 지지와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면서 미국이 타이완을 포기하면 이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굳건한 지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타이완에서 지금 안보에 대한 불안이 더 높아가고 있다고요?
네, 특히 지금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지 않고 거두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타이완을 하나의 이탈한 성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이 타이완도 침공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TV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면서 우리는 타이완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상원 외교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네, 메넨데즈 의원은 타이완은 세계에서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면서 때문에 타이완의 안보가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또 우리는 중국과의 충돌을 모색하지 않고 있고 타이완도 중국과의 충돌을 모색하지 않고 있는 걸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차잉원 총통은 미국 의회 대표단 방문에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차이 총통은 미국 대표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으로 미국과 타이완 간의 협력이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동맹을 강화하고 연대해서 영내 평화를 파괴하려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맞서 방어해야 한다는 걸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미국 의회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도 볼까요?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고 반발하면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중국은 15일에 타이완 해협 인근에서 구축함, 폭격기 등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까?
네,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성명을 내고 인민해방군 동부 전구가 타이완 인근에서 전쟁 대비 훈련을 벌였다면서 이는 현 타이완 안보 상황과 국가 주권 수호의 필요에 따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의원들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을 방문한 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양국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하고 타이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네, 미국은 지난 1979년에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타이완과는 단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타이완의 최대 비공식 동맹으로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국내법을 통해서 타이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미국은 방어 무기를 제공하고 타이완을 도울 의무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잦은 무력 도발로 현 상태를 위협하고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의적으로 구금한 언론인들을 석방하라고 지역의 언론단체와 유엔이 탈레반 정부에 촉구했다는 소식이죠?
네, 아프간 언론인 안전위원회 AJSC가 최근에 성명을 냈는데요. 이 성명은 탈레반 정부가 지난 6일에 중국 고르 지역에서 지역 대표 1명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언론인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언론인 1명은 2시간 뒤 석방됐지만 지역 대표인 굴람 라바니 하다프만드 씨는 여전히 구금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구금된 이유는 알려져 있습니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언론인 안전위원회 AJSC 성명은 24시간 이상 지역 대표가 구금돼 있다면서 탈레반 정부는 하다프만 씨를 석방하고 법에 근거한 설명을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아프간 지원 미션 UNAMA도 성명을 냈는데요. 지난주 트위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언론인에 대한 자의적인 구금이 그치지 않는다면서 비스밀라 와단 도스트 기자가 열흘 이상 구금된 뒤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와탄 도스트 기자도 탈레반 측에서 별다른 설명이 없이 장기간 구금을 한 모양이네요.
네, 와탄 도스트 기자는 지난 3월 28일 라디오 방송국 네 곳의 수색을 받은 뒤에 남부 칸다하르에서 다른 언론인 5명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아프간 언론인인 자하르샤 앙가르 씨는 BOA에 언론인 구금 또 언론인들을 겨냥한 폭력이 언론인들에게 더 힘든 환경을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은 공포를 가져오기 때문에 언론인들의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자, 언론인들이 위협을 당한다는 주장에 탈레반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앙가르 씨는 탈레반 정부 대변인이 최근 한 모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앞으로 언론인들이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앙가르 씨는 탈레반 정부가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독립 언론이 아프간에서 활동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사실 아프간에 탈레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탈레반 정권이 다시 등장한 후에 언론 환경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재집권한 후에 아프간 내 언론사 가운데서 적어도 40%가 사라진 걸로 집계됐고요. 여성 언론인 가운데서는 80% 이상이 직장을 잃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탈레반 정부 아래서 언론인에 대한 위협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안 요원들에 의해서 언론인들이 구금되거나 폭행당하는 일이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이 재집권한 지난해 8월 이후 탈레반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프간을 떠난 사람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 거기에다가 국경 없는 기자회 조사에 따르면 언론인 6,400명 이상이 지난해 8월 이후에 직장을 잃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인가요?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형평성과 인종적 정의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멕시코 국경지대 주지사들과 국경보안 합의를 타결함에 따라 남부 국경지대 트럭 시위대가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90일 더 연장됐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를 공개했네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14일 인종적 정의를 강화하고 소수계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형평성 행동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22일 취임 첫날 연방정부를 통한 인종적 형평성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온 겁니다.
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화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연방정부가 인종적 평등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나선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행정명령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14일 모든 내각 부처를 포함해 90여 개의 연방정부 기관들이 일제히 형평성 행동계획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라며 행동계획은 300개 이상의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서의 구조적 장벽이나 취약계층의 번영과 평등을 가로막는 프로그램들을 해소하는데 행동계획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형평성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네, 형평성 또는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 규범의 하나로 누구나 정부의 혜택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데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 혜택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더 많이 돌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나 평등, 공정성과 비슷한 의미를 쓰입니다.
네, 정부가 형평성 행동 계획을 마련한 배경이 있겠죠?
예, 백악관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행동계획은 모든 미국인이 매일의 삶에서 형평성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정부의 다양성과 통합성의 모델이 돼서 환경적 정의를 실천하고 남녀 성차별, 성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절폐하기 위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각각 그 행동 계획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한인들을 비롯한 소수계가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행동 기획이라면 법무부의 계획을 들 수가 있는데요. 법무부는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미국인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 소수계가 범죄 대상에 대해서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또 언어 때문에 법무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제공해 법무부의 프로그램과 자원들을 모든 미국인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인종적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둔 부서가 또 있습니까?
예, 주택도시개발부 역시 주택 소유에 있어서 인종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약계층에서 노숙자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점을 해소하고요. 또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주택가격 감정에서 나타나는 인종차별을 줄이겠다고 백악관을 밝혔습니다. 자, 주택매매 과정에서 흑인이나 유색인종이란 이유로 주택 가치를 저평가하거나 유색인종에게 집을 팔지 않는 등 주택매매 과정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문제는 종종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주택도시개발구가 이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적 차별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겁니다.
네. 정부의 행동 계획에 소수 인종을 돕는 지원 방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예, 자, 국토안보부도 시스템 개선과 직원 교육을 통해 공항 검색대 통과 시 소수계가 받는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비롯한 국내 테러 사건들이 최근 증가한 상황에서 국내 테러와 관련해 소수계가 국토안보부의 지원을 더 쉽게 받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네. 이 성별에 따른 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보훈부는 보건 형평성을 강화해서 취약계층의 퇴역 군인들을 각별히 챙긴다는 계획입니다. 소수계나 여성 또는 성소수자들을 뜻하는 LGBTQ 퇴역 군인들의 보건에 영향을 끼치는 이 경제적, 사회적 결정 요인들을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또 치료 서비스나 장애 혜택, 여러 다른 서비스들에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데이터 전략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 외에도 눈길을 끄는 정부의 행동 계획들이 있는데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환경부는 공해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포괄적인 체계를 마련합니다. 저소득층 계층이 이 지역의 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는데요. 환경부는 이 환경 정의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과 관련한 법 집행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취약계층이나 소수계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위한 작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 신청 프로그램을 간소화하는 등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은 남북 국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남북 국경을 트럭 시위대가 가로막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치후아후아주가 국경 보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면서 국경을 막고 있던 상업용 트럭들이 정상 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레그 에버 주지사가 14일 밝혔습니다.
네. 텍사스 남부 국경은 멕시코와의 무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요 경로가 되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텍사스주 보안 당국이 국경을 통과하는 트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멕시코 트럭 운전사들이 국경을 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떤 합의를 통해서 트럭들이 멕시코로 돌아간 걸까요?
네, 텍사스주가 검역 강화를 중단할 수 있도록 멕시코 치후아후아주가 별도로 국경보안을 강화하는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텍사스주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14일 치후아후아주의 마리아 이우헤니아 캄포스 갈반 주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측 모두 국경보안을 강화해 상업용 트럭들이 검문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에벗 주지사가 트럭 검역을 강화했던 이유부터 볼까요?
예, 에벗 주지사는 지난주 미리국자나 마약 밀매를 색출하기 위해 멕시코와 텍사스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의 검문 검색을 강화할 것을 주 공공안전부에 지시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른바 열린 국경 정책을 비난하며 주 차원에서 국경 보안 강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남부 국경을 이동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텍사스주 당국이 트럭을 다 세워서 일일이 조사를 하자 국경 지역 정체가 심각해졌는데요. 일부 트럭 운전사들은 검역을 위해 반나절 이상 기다리는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국경 통과가 지연되자 트럭 운전사들이 아예 국경을 막고 이 시위를 벌였던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교역 차질도 빚어졌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14일 텍사스 국제생산협회 자료를 인용해 트럭 시위로 약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과일과 채소가 국경에 묶여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는 텍사스주의 트럭 검색 강화가 완전히 해제된 겁니까?
아닙니다. 텍사스와 멕시코 간의 국경 검문소는 여러 지역에 있는데요. 치후아후아주의 국경 용로는 양측의 합의로 14일 뚫렸고요. 앞서 13일엔 멕시코 로에보레온 주와도 텍사스 주가 보안 합의를 이루면서 국경이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그 외 다른 국경 검문소들에서는 여전히 검역 강화가 시행될 것이라고 에버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또다시 연장됐군요.
그렇습니다. 보건후생부가 12일 발표해서 16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추가 연장 여부는 종료 또는 만료 60일 전에 이를 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언제 처음 선언됐었죠?
예, 지난 2020년 1월입니다.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비상사태도 선언됐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분기별로 계속 연장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장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예, 팬데믹과 관련한 의료 활동에 정부 자금이 투입됩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확진 여부 검사와 코로나 백신 접종, 특정 치료 등에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건데요. 메디케어 혹은 메디케이드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정부가 직접 이들의 검사나 백신 접종, 치료 비용을 부담하고요. 민간 보험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이 같은 의료 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정부에 청구한 뒤 전액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더 이상 정부가 그런 내용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건가요?
맞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 메디케어 정책 프로그램의 줄리에 쿠반스키 메디케어 정책 담당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지금까지 비상사태가 연장되면서 이 검사나 백신 접종 등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가 있었지만 비상사태가 끝나면 이 같은 보장도 역시 끝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항공기나 열차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도 연장이 됐죠.
그렇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항공기 등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이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18일이 만료 예정이었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5월 3일까지 보름 더 연장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 연장에 대해서 CDC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CDC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BA.2 변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 같은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 연장 발표에 앞서 항공업계에서는 이를 즉각 중단할 걸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5월 초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항공편 운행에 있어서 특히 마스크 착용 거부가 주요 갈등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올해 발생한 마스크 착용 거부 사례는 12일 현재 740건이 넘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뉴욕타임스 신문이 집계하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올 1월엔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80만 명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이후 3월 중순엔 2만 명대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최근엔 오미크론 변이 하위 변이, 이 BA.2 변이,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13일 현재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다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 안에서의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CDC의 최근 발표에서 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이 전체 신규 확진자의 86%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과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등이 북동부 지역에서는 9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서 지배종이 된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친중국,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던 임란칸 파키스탄 총리가 이번 주 실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셰바지 샤리프 전 펀자브주 총리가 파키스탄의 새 총리로 선출됐는데요. 칸전 총리를 지지하는 항의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면서 파키스탄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파키스탄의 최근 정치 상황과 미국과의 관계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크리켓 선수 출신 총리의 실각.
4월 10일 파키스탄 의회가 임란 칸 총리의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여서 가결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 국가대표 출신인 임란 칸전 총리는 지난 2018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집권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집권 기간 그의 경제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논란 많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사업을 계속 강행해서 파키스탄의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파키스탄은 물가 폭등과 외환 위기 등 경제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칸전 총리는 또 러시아와도 점점 밀접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 2월 23일에는 러시아를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전쟁 임박설이 최고조에 달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칸전 총리가 파키스탄 총리로서는 20여 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서방과 결이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3월 유엔총회에서 진행된 러시아 침공 규탄 결의안도 141개국이 찬성했지만 파키스탄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그의 행보는 파키스탄 야권의 불안과 불만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 야권은 파키스탄 경제 파탄과 외교 실정을 들어서 칸전 총리에 대한 의회 불신임 투표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칸전 총리는 이를 묵살하고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 야권은 대법원에 제소했고요. 4월 초 파키스탄 대법원은 예정대로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 치러진 투표에서 과반 의원이 불신임에 찬성함으로써 칸전 총리는 중도 하차했습니다.
샤리프 새 정부 출범.
파키스탄 의회는 임란 칸 총리 불신임 투표 바로 다음 날인 4월 11일에 새 총리를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파키스탄 야권은 중도 우파 정당인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나와즈파의 셰바즈 샤리프 총재를 공동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칸 전 총리의 소속 정당인 파키스탄 정의운동은 집단 반발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후보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독 후보로 출마한 샤리프 총재가 하원 전체 342석의 과반이 넘는 174표의 찬성으로 파키스탄의 새 총리로 선출됐고요. 같은 날에 취임식을 갖고 파키스탄의 23대 총리가 됐습니다. 샤리프 신임 총리의 임기는 다음 총선인 내년 8월까지입니다. 칸 전 총리의 지도력을 문제 삼으며 의회 불신임 투표를 주도했던 그는 이제 정치적 혼란과 경제난 해소 등의 도전 과제를 풀어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당장 칸 전 총리의 퇴진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에 직면해 있습니다. 칸 전 총리는 특히 자신의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못마땅하게 여긴 미국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래 지정학적 조건을 활용해서 세계 강대국들과 관계를 정립해왔습니다. 미국과는 1979년 당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에 막대한 자금과 군사물자를 댔고 파키스탄은 미국 돈으로 아프간 전쟁에 뛰어든 무자헤딘 이슬람 전사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훗날 미국의 9.11 테러를 자행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오랜 내전 끝에 소련군이 물러나고 아프가니스탄의 공산 괴뢰 정권이 무너진 후에 주요 국가 정책이나 이념, 사회 관습이 서로 많이 달랐던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는 다시 소원해졌습니다. 미국은 특히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핵 경쟁으로 국제사회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파키스탄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을 지지했지만 알카에다 수뇌부가 파키스탄으로 피신하는 걸 묵인 방조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파키스탄의 이런 관계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지원받으면서 테러 분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기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We can no longer be silent about Pakistan's safe havens for terrorist organizations, the Taliban and other groups.
그리고 2018년 새해 첫날을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 중단 선언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2001년 아프간 전쟁이 시작돼서 2021년 종료될 때까지 미국이 파키스탄에 지원한 민간 군사 지원 규모는 325억 달러가 넘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와 파키스탄.
트럼프 행정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조 바이든 행정부도 파키스탄과 썩 우호적인 출발을 하진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최근까지도 임란 칸 전 총리와 통화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란 칸 전 총리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도 불참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는 파키스탄의 정권 교체에 대해서 미국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평화적인 정부를 지지하며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오랜 협력 관계가 파키스탄의 새로운 지도자들과 함께 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샤리프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권의 출범으로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신임 총리입니다.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에서 유명한 정치 가문 출신입니다. 파키스탄 총리를 세 번이나 역임한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바로 그의 형입니다. 샤리프가는 셰바즈 샤리프 총리까지 합치면 이제 네 차례나 총리를 배출한 정치 가문으로 이름을 날리게 됐습니다.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1951년생으로 올해 70살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펀잡주 라호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집은 일대의 걸출한 부호 집안이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대학 졸업 후에 집안 소유 회사에 들어갔다가 1985년 라호르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고요. 정치인인 형의 영향을 받아서 일찌감치 정치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1988년 펀잡주 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1990년 파키스탄 국회의원에 선출됐고요. 1997년에 펀잡주의 총리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1999년 파키스탄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해서 몇 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파키스탄에 돌아온 그는 이듬해 치러진 총선에서 펀잡주의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나와지파의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다시 주 총리로 선출됐고요. 2013년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면서 세 번째 임기를 이어갔습니다. 펀잡주 총리 재임 시절에 그는 매우 유능하고 부지런한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형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대형 국제 부패 스캔들인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에 연루돼 실각된 후에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나와즈파를 이끌어왔습니다. 샤바즈 샤리프 총리는 칸 정권에서 돈 세탁 혐의로 체포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재판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샤리프 신임 총리는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대립을 좋아하지 않는 온건한 성향으로 향후 파키스탄 군의 영향력을 주목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파키스탄의 최근 정치 상황과 미국과의 관계 등을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신임 총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한국 속담,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think we should start looking for another job. I've heard that this bank is going under.
It could just be gossip.
But usually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I think we should start looking for another job.
내 생각에 우리는 다른 직장을 찾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Look for, 어떤 것을 찾다, 어떤 것을 찾으려 하다. What are you looking for? 뭘 찾고 계세요? 오늘 대화에서는 looking for another job, 다른 직장을 찾고 있다. Look for 사용됐습니다.
I've heard that this bank is going under.
이 은행이 파산한다고 들었어요. Go under, 밑으로 가라앉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뱅크, 은행이 가라앉는 경우니까 파산하다, 도산하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It could just be gossip.
그냥 소문일 겁니다.
But usually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그런데 보통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불이 없으면 연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표현이죠.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Rumors and gossip are stories or pieces of information that are passed from person to person, but have not been proven to be true. They are often about something bad.
루머와 가십은 이야기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정보의 일부분입니다. 대개 어떤 것에 대해 나쁜 얘기죠?
One meaning of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is that rumors and gossip often have some truth behind them.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불이 없으면 연기도 없다는 뜻은 루머와 가십은 자주 일부 사실도 약간 포함됐음을 의미합니다.
If the word on the street is that something is really bad, it just might be.
나도는 말이 정말 나쁠 때 it just might be. 그럴 수도 있어요.
Or if you hear unpleasant things, about someone or something from many different people, there may be some truth to it. Maybe.
또는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면 거기에는 약간 진실도 있을 수 있죠. 아마도, maybe.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어떤 뜬 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의 진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ey, I hear you're going out with that new guy at work.
We just went for a long walk together. That's about it.
Well, be careful. Rumor has it that he is bad news.
What kind of bad news?
Well, he's been married before.
So, it's no crime to have a failed marriage.
Right. But he's been married 4 times. My cousin knows a former wife of his. She says the guy owes money all over town.
This is just gossip.
Look, I'm just saying be careful. Where there's smoke? Yeah, you know.
나는 당신이 회사에서 새로운 남자와 교제한다고 들었어요.
We just went for a long walk together. That's about it.
우리는 그냥 함께 오래 걸었을 뿐입니다. 그게 다죠. That's about it. 대충 그쯤이에요. 그게 답니다. That's about it. 그런 표현입니다.
Well, be careful. Rumor has it that he is bad news.
조심하세요. Be careful. 조심해요. 루머는 그는 나쁜 사람이래요.
What kind of bad news?
어떤 종류의 나쁜 소식이죠?
Well, he's been married before.
그는 전에 결혼했었답니다.
So, it's no crime to have a failed marriage.
결혼 실패가 범죄는 아닙니다.
Right. But he's been married 4 times. My cousin knows a former wife of his. She says the guy owes money all over town.
맞아요. 그러나 그는 4번 결혼했었대요. 내 사촌이 그의 전 부인을 아는데 그는 마을 전체 여기저기 돈을 빚졌답니다.
This is just gossip.
그저 가십일 뿐입니다.
Look, I'm just saying be careful. Where there's smoke? Yeah, you know.
Look, 이봐요. 나는 단지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기가 나잖아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